세계 소식 톡톡.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기자분 모셨는데요.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고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첫 방송이에요. 느낌 어떠세요?
제가 평소 세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데 직접 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이죠. 톤이 네. 되게 딱딱하신데 네, 저희와 함께 오늘부터 즐겁게 세계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첫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G20 정상회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현재 독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하나, 바로 7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건데요. 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20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G20이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황과 세계 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모임입니다.
네.
여기서 G는 영어 그룹의 머리 글자이고 숫자 20은 회원국의 수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G20은 언제 설립된 거죠?
G20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1999년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의 안정을 위해 선진국 모임만으로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신흥경제국들로 범위를 넓힌 G20이 창설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 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출범 초에는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해 세계 금융 안정 등 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 모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무장관들의 회의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후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했습니다. 이 회의를 두고 제1차 G20 정상회의라고 부릅니다. 이후 경제 문제뿐 아닌 환경, 국제협력 등 의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G20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열리지 않았나요?
2010년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은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G20에는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G20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20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북한이 5일 ICBM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를 계기로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운회사와 단둥은행을 제재하는 가운데 G20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면서 G20 정상들의 지지를 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ICBM 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북한 의제가 핵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이런 다자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당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일이죠?
현재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이 불편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
네.
전 세계는 이제 트럼프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다소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펼치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MBC 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 이민, 기후변화 등이 의제가 될 텐데 이런 주제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톨이라는 외교 관련 연구원의 언급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당장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충돌이 좀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고립주의는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지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피우면서 악수를 거절했어요.
네, 아, 기억납니다. 저도
네.
되게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할지 말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네, 아, 재밌는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예,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실 뭐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두고 트럼프틴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현재 미국 내에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다뤄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푸틴 대통령과 너무 친한 사이로 비칠 땐 비판일 것이며
그렇죠.
반대로 냉랭하게 굴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네, 참뭐 간단히 들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두 대통령의 경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그 강하고 거친 리더십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충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네.
데렉 쇼렛 전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올림픽 수준의 마초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라면서 두 정상 모두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대화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특별한 의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트럼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네, 이를 두고 마이클 맥바울 전주 러시아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목적 없이 정상회담길에 올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편 이 우방국인 캐나다와의 회담도 앞두고 있다던데 이 얘기도 같이 해주시죠.
네, 미국의 이웃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캐나다도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다소 미묘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리랜드 외무장관은 미국을 가리켜 절대로 내칠 수 없는 우방국이라고 하면서도 전 세계 리더십 부분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동맹 관계에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참이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우방 관계 또 적대 관계에서 이 점점 변화와 균열 또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이번엔 어떤 소식이죠?
네, 일본 소식입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지난 2일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 포스트 아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 체제로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물로 누가 부각되고 있나요?
포스트 아베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기시다 외무상.
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외교 업무 최일선에서 뛰면서도 아베와 거리를 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뤄내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공적이 큽니다.
예, 그런데 이 기시다 외무상의 경우 사실 아베를 정면 비판하면서 부딪힌 적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온건파로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선 지금은 헌법 구조를 개정할 때가 아니다 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4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자민당의 한 심포지엄에서 아베를 비판한 발언을 쏟아낸 눈길을 끌었습니다. 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차기 총리에 취임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집권을 생각할 경우 중요한 것은 인내와 겸손이라면 권력을 겸허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베를 겨냥한 말 같은데요.
아베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라는 부정적 측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성장 중심의 아베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올해 8월에서 9월 중 예상되는 개각에서 외무상직을 그만둘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시다 외무상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자 아소부 총리 겸 재무상의 당내 세력 확장, 여기에도 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서 부총리의 경우 사실상 정부 서열 2인자지만 총리의 제도전환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현재 당내 파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소 부총리의 파벌인 아소파는 소수 파벌이었던 산도파와 일부 의원을 흡수해 소속 의원수 59명으로
규모가 커졌네요. 네,
당내 2위 파벌입니다. 현재 1위 파벌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호소다파로 의원수가 96명이지만 선거 참패 후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인물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아베 총리 복심이자 입이라고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최근 포스트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 경우에는 아베 최측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가 장관은 사학재단 혜택 논란 등 아베의 각종 의혹을 정면에서 방어하며 여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민당 내에선 위기 관리 능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각 때마다 자리를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 지금껏 총리 후보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각종 TV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베의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다 아베에게 쓴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당시 이시바 간사장을 밀다 아베 총리와 정치적으로 이별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5일 당내 헌법 개정 추진 본부 모임에서 가을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려는 아베 정부의 방침에 신중을 기울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 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시바 스스로 개헌 추진 본부의 임원이지만 개헌론은 억지로 밀고 나가다 또 다른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인물만 해도 네 인물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대체할 사람들의 이름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가 상당히 불안하겠는데요.
네, 도쿄 민심을 한 번에 드러낸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 의석 23석이라는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한 후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아베 총리의 표정에도 불안감이 스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최근까지 국회 답변에서 궁지에 몰리면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등 눈에 띄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예민해졌네요.
네. 그리고 도의회 선거 지지 유세 도중 시민들이 돌아가라 돌아가 라는 구호를 외치자 정색하며 이런 사람들이라고 응수해 경솔하고 미숙하다는 힐난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참 그동안 탄탄한 지지를 받아왔던 아베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후 상황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방송원님, 중국 쿵푸 영화 누가 떠오르시나요?
중국 쿵푸 영화? 저는 사실 한 명 떠오르는데 이영걸 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이영걸 씨. 저도 영화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영걸 씨가 최근 좋지 못한 소식에 많이 휩싸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영걸 씨가 아직 50대 중반도 넘기지 못했는데 마치 내일 어떻게 될 것처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런 말도 했대요.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이영걸 씨가 팬들로부터 그다지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죠?
오히려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십수년 전 첫 번째 부인 황추엔 씨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것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이연걸이 죽음의 직면에 있던 슬픔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사실 좀 예민한 문제긴 해요. 저도 이 참 첫 부인 황추엔 씨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건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강지처를. 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떼돈을 벌던 시절에 세금이 두려워 국적을 싱가포르로 바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네, 중국 배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역시 중국 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게 보긴 어려운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영걸은 부인과 조국을 모두 버린 파렴치한이라는 심한 욕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영걸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최근 자신의 두 가지 행동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국적의 경우 다시 중국 국적을 받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나간 팬심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확실히 가정이나 국적 이런 문제는 잘못 처리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걸 씨는 이 사실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동정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거. 이래서 사람은 참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다음 소식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 옛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인을 처음 만난 시점이 약 22만 년 이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6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처음으로 유럽에 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네.
최근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티빙켄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1만 9천 년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유럽으로 이주했다는 증거를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서 찾아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네요.
네. 연구진은 지난 1937년 독일 남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12만 4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대퇴골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 분석했습니다.
네. 이 대퇴골이라고 하면 넓적다리 뼈 부근이죠?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모계로만 유전됩니다.
네.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율을 역산해 21만 9천 년 이전에 호모사피엔스 여성과 네안데르탈인 남성이 짝을 지었으며 이로 인해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설은 뭐였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호모사피엔스가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왔으며 이때 먼저 정착해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만나 유전자를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DNA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22만 년 이전에 유럽에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1차 유전자 교환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유럽에 온 호모사피엔스는 이후 멸종했으며 오늘날 인류의 직계 조상은 2차로 유럽에 온 호모사피엔스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요하네스 크레이지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과 네안데르탈인 등 계통학적 발생 시기를 재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세계 소식들 살펴봤고요. 오늘 허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